VOA 세계뉴스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 개시일을 확정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영상 성명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승리에는 라파 진입과 테러리스트 대대들의 제거가 요구된다며 이것은 일어날 것이고 날짜가 잡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라파에 하마스의 마지막 거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의 거듭된 만류에도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 방침을 고수해왔습니다. 라파 일대에는 가자지구에서 6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는 전쟁을 피해 내려온 100만여 명의 팔레스타인 이주민들이 몰려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모든 인질을 석방하고 하마스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라파 지상작전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편 하마스는 오늘 성명에서 이스라엘과의 휴전 협상을 중재해온 카타르와 이집트 측으로부터 받은 이스라엘의 제안은 자신들의 요구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어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관련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장관이 이날 전화통화에서 이스라엘 전신에 가기 승인한 조치들의 이행을 포함해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극적으로 늘릴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국제구호단체 월드센트럴 키친 소속 구호활동가들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비극적 공습에 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적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라이더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앞서 월드센트럴 키친 직원 7명은 지난 1일 가자지구 중부에서 구호활동을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이스라엘군의 5인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 오스틴 장관은 하마스가 억류 중인 모든 인질의 무조건적 송환과 이스라엘 방어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진행 중인 휴전 협상에서 적대 행위 중단이 합의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최근 가자 남부 일부 지역에서의 철군과 향후 하마스에 대한 작전에 관한 정보들을 오스틴 장관에게 제공했다고 라이더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날 하루 총 419대의 구호트럭이 가자지구에 들어갔다며 개전 이후 하루에 들어간 구호트럭 수로는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유엔 정형안 가입 신청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번 달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몰타의 바네사 프레이저 유엔 주재대사는 이날 유엔 가입심사위원회에 이 신청을 검토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리아드 만수르 유엔 주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대사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옵서버 국가로 지위가 바뀐 지 12년 만에 안보리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정회원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 두 국가 해법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스스로를 격상시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5개 유엔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가입위원회는 해당국의 신청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우선 평가하며 이후 신청이 보류되거나 안보리 공식 표결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안보리 표결을 통한 유엔 가입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최소 9개 이사국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한편 길라드 에르단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이날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유엔 헌장 위반이라면서 이는 협상장에서 지속적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기본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해 중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러시아 외무부가 9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중국을 방문 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면담한 사실을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시 주석이 라브로프 장관의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해 푸틴 대통령의 올해 중국 국빈 방문을 위한 포괄적 준비의 중요 단계로 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라브로프 장관의 중국 방문은 곧 있을 최고위급 접촉을 위한 준비로 볼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이 같은 접촉은 계획된 것이며 러시아와 중국 간 높은 수준의 우호관계를 고려할 때 양국의 편의와 필요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그러나 우리는 아직 시간을 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면서 준비가 되는 대로 관련 세부 내용을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다음 달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94세 할머니가 세계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본토와 하와이, 미국령 사모아에 있는 국립공원까지 63개의 미국 국립공원을 모두 탐방한 최고령자라는 기록을 세웠던 미국 중부 오하이오주에 사는 조이 라이언 할머니가 벌써 캐나다와 아프리카 케냐, 칠레를 다녀왔고요. 남미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에서 아주 거대한 바다 거북을 만난 여행 후에 지금 고향에서 여독을 풀고 있다는 근황을 미국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조이 할머니의 세계 여행에는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고 있던 할머니를 고향 밖 세상으로 안내하고 있는 32살의 손자 브래드 라이언 씨가 동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할머니의 여행기는 손자 라이언 씨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 조이 할머니의 로드트립으로 연재가 돼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왔는데요. 85세 세상 여행을 시작한 할머니, 산을 타고 텐트에서 잠을 자고 모래 언덕에 미끄럼도 타고요. 알래스카 급류를 타는 래프팅으로도 이어졌는데 할머니의 그 짧은 소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표정에 사람들의 감탄과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세상 탐험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후원금도 이어졌습니다. 자, 할머니는 91살에 처음으로 여권 만들었습니다. 이 여권을 호주행 여행에 다시 쓸 예정이고요.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를 거쳐서 유럽도 가고 가능하면 남극 여행으로 세계 7개 대륙 여행을 마무리하고 싶어합니다. 자, CNN 방송이 전한 할머니의 한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나에겐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만약 속도를 늦추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 당선인 시절 방문했던 한국과 한반도 상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구촌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VOA 매일 영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4월 9일 화요일이고요. 지금은 아침 9시 8분이 막 됐습니다. 현재 기온은 15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4월 10일 수요일 북한 대체로 흐리고 새벽에 자강도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고요.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내립니다. 삼지어는 눈 소식도 있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안팎 강원도 지역에 양이 많겠고요. 눈은 1cm 미만 예상합니다. 또 강원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약간 강한 바람 불겠습니다. 일교차가 큽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8도로 아침에는 서리와 얼음이 끼는 쌀쌀한 날씨고요. 낮에는 서쪽 지역이 18도에서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6도입니다. 개성 7도, 신의주 6도, 함흥의 아침 최저가 1도, 원산 3도, 해산이 영하 4도고요. 낮에는 평양이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과 중강이 17도, 함흥 16도, 신의주가 14도, 원산의 낮 최고 15도, 해산은 16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맑지만 앞바다는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2m, 먼바다도 2m로 오후에 물결이 높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다가 오후 한때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 1.5m로 오후에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4월 10일 수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과 영국, 호주가 오커스 협정을 통해 일본과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은 일본의 합류를 매우 우려한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유엔 가입 신청서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어서 멕시코가 자국 대사관에 강제 진입한 에콰도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오커스 관련 소식부터 보죠. 오커스 회원국의 국방장관들이 8일 공동성명을 냈는데 자, 이 성명에서 눈길을 끄는 발표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 나라 국방장관은 영국 정부가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일본의 힘과 오커스 참가국들과의 긴밀한 상호 방위 협력 관계를 인정해 오커스 필라2 첨단 역량 프로젝트에서 일본과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오커스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점점 키우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 호주가 결성한 안보 협의체입니다.
예. 자, 공동 성명에서 언급한 것이 필라2 프로젝트죠. 어떤 사업입니까?
네, 필라2는 양자 컴퓨팅이나 수중, 극초음속, 인공지능, 사이버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 역량을 제공하고 이 기술을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필라1도 있었겠죠. 그건 어떤 사업입니까?
네, 미국과 영국 도움으로 호주가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공동성명은 이 필라1 사업에 일본이 참여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오커스가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군사 역량의 제공, 기술 공유를 목표로 한다는 얘기인데 자, 2단계 사업에 일본만 포함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영국 정부는 오커스 참가국들 그리고 일본을 포함해 다른 나라들 사이의 미래 협력 관계에 대한 논의가 올해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은 오커스 창설 이후에 우리는 필라2 사업에 다른 나라도 참여시키려는 우리의 의도를 분명히 해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말고도 다른 나라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이 필라2 사업 참가국 선정에는 기술 혁신과 재정, 산업 역량, 민감한 자료와 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할 수 있는 능력,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데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성명은 설명했습니다.
네. 자, 오커스 국방장관의 공동성명에 관해서 일본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8일 이 오커스와의 협력에 관해서 아무것도 결정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로이터 통신과 AFP 통신 등 몇몇 서구 언론은 일본이 오커스 2단계 사업에 참여하는데 걸림돌이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바로 기밀정보 보호 영역입니다.
예. 앞서서 그 공동성명이요. 그 기밀정보 보호 역량 같은 능력이 사업 참여국 선정에서 어떤 고려사항 중에 하나라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간 미국에서는 사실 이 기밀정보를 보호하고 다루는 일본의 능력에 대한 이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은 이 더 많은 정보를 기밀로 분류하고 또 이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이 회사 직원들의 이 시큐리티 체크, 즉 신원조회를 요청하는 이 경제보안법을 도입할 것이라고 지난 2월에 밝힌 바 있었습니다.
자, 일본이 오커스 사업에 참여를 하려면 일단 기밀정보에 관한 우려를 해결해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의 주요 설계자이자 이 오커스 2단계 사업에 이 참가국 확대를 지지하는 이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은 일본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관리들이 비밀에 책임을 지도록 더 많은 일을 하라고 미국이 일본 정부를 지금 독려하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밝혔습니다.
네. 자, 일본이 만약에 이 오커스 필라2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이것이 일본의 오커스 가입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불확실합니다. 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는 9일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 일본이 가까운 협력국이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네.
그렇지만 오커스 회원국을 추가할 계획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알바니스 총리는 일본이 이 필라투 사업 참여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후보지만 이번에 회원국 확대가 제한되지는 않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8일 나온 이 오커스 국방장관 공동 성명에 대해서 중국 쪽에서 나온 반응이 있군요.
네,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중국은 이 배타적인 작은 집단의 결성과 또 블록 대결의 창설에 반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은 특히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하며 군사 안보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라고 마오닝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을 국빈 방문해서 10일 내일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하죠.
그렇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특히나 양국 군사협력 강화 문제를 논의할 걸로 알려졌는데요. 두 정상은 일본이 이번 오커스 필라투 사업에 참여하는 문제도 상의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11일에는 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도 만나서 3자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 세 나라의 지도자가 이번 회담에서 최근에 중국하고 필리핀이 주기적으로 대치하는 이 남중국해 문제도 논의한다고 하죠.
맞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시다 총리가 8일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기자들한테 이 세 나라 사이 협력은 인도태평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법 규칙에 근거한 이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질서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지극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팔레스타인의 유엔 가입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안보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제출했던 이 유엔 가입 신청서를 이 문제를 관할하는 위원회 쪽에 넘겼다고 8일 발표했습니다. 안보리 4월 순회 의장국인 말타에 이 바네사 프레지어 유엔 대사는 위원회가 이 신청권을 심의하기 위해서 8일에 이미 만났고 이번 달 안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팔레스타인이 유엔의 정식 회원국이 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네, 이 안보리 위원회가 이 팔레스타인이 유엔 회원국이 될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확인을 하면 이 문제가 안보리 표결로 올라갑니다. 다음 표결에서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최소한 9개 나라가 찬성을 하고요. 또 이 상임 이사국 5개 나라가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 건이 총회로 넘어가는데요.
네.
또 총회 표결에서 3분의 2 찬성이 나오면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유엔 회원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팔레스타인이 지금은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엔에는 참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이 참관국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지난 2011년에 이미 유엔 가입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이 안보리 표결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팔레스타인 측에서 이 가입 신청권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네. 자, 가입 신청권을 다시 검토한다는 안보리 발표가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쪽 반응 어떻습니까?
네. 리야드 만수르 유엔 대사는 8일 기자들에게 오늘은 역사적인 순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팔레스타인이 참관국이 되고 12년 후에 이 안보리가 이 팔레스타인의 정식 회원국 가입을 인정함으로써 이 두 국가 해법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이행하는 것으로 격상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이스라엘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길라드 에르단 유엔 대사는 이 팔레스타인 국가가 이스라엘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유엔 헌장의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서 이 지속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에 대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원칙에도 위배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팔레스타인의 유엔 가입 신청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 안보리 표결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네.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이 지난 2011년 이래 지금까지 이 팔레스타인의 유엔 가입을 반대해 왔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대사 또 8일 우리 입장은 잘 알려져 있고 변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두 국가 해법을 가져올 길을 계속 찾을 것이라고 이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멕시코 관련 소식 보죠. 멕시코가 멕시코 대사관에 강제 진입한 에콰도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고 밝혔군요.
네, 알리시아 바르세나 멕시코 외무장관은 7일 이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멕시코를 제소하겠다면서 승리를 자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멕시코가 이미 에콰도르와의 관계를 단절했고요. 또 에콰도르에서 외교관들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르세나 장관의 발언은 이 귀국한 외교관들을 환영하는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네. 자, 에콰도르 정부가 에콰도르에 있는 멕시코 대사관에 강제 진입한 게 이번 사태의 발단인 거죠.
그렇습니다. 경찰이 5일 밤에 이 수도 키토에 있는 이 멕시코 대사관 출입구를 부수고 강제로 들어갔습니다.
네.
이 정치적 망명을 이유로 이 멕시코 대사관 안에 있던 이 호르헤 글라스 전 부통령을 체포한 겁니다. 이 자국 전직 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대사관 안으로 들어간 건데요. 이 멕시코 정부가 이 글라스 전 부통령의 망명을 승인한 지 몇 시간 만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강제 진입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무리한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요.
네, 글라스 부통령 측 변호인은 AP통신과의 회견에서 경찰들이 멕시코 대사관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을 폭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에콰도르 경찰이 이 글라스 전 부통령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머리와 팔다리를 거저 찼다라고 네. 주장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글라스 에콰도르 전 부통령이거든요. 어떤 사람입니까?
네, 지난 2013년부터 17년까지 라파엘 코레아 전 정권과 레닌 모레노 전 정권에서 부통령으로 일했습니다.
네.
이 두 정권이 좌파 정권이었는데요. 이 글라스 전 부통령은 2017년 말에 이 브라질 건설사에서 $1,000,000가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6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네.
또 이후에 2020년에는 이 민간기업에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800,000 뇌물을 받아 또 별도로 8년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고 그러고 또 큰 변화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2년 전에 임시로 석방됐다가 이 우파 성향인 이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2023년 말에 이 대지진 재건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요. 그러자 멕시코 대사관 안으로 피신했습니다. 현재는 항구 도시인 과야킬로로 이송돼서 보안이 최고 수준이라는 라로카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아무리 그 에콰도르 땅 안에 있는 영토이긴 해도 다른 나라의 대사관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1961년에 체결됐던 이 빈 협약에 따르면은 동의가 없는 한 이 주재국 정부가 대사관을 비롯한 이 다른 나라의 외교 시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이 에콰도르처럼 이번에 강제로 다른 나라 외교 시설에 들어간 사례가 매우 드뭅니다.
네,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 씨.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오래 지냈는데 그것도 이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 어산지 씨가 이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 설립자인데요. 2010년에 미국의 기밀 문서를 대규모로 공개한 혐의로 현재 영국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망명을 승인받고 2012년부터 19년까지 무려 7년 동안 이 런던에 있는 에콰도르 대사관 안에 있었는데요. 2012년에 영국 정부가 어산지 씨를 체포하기 위해서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겠다가 위협하자 이 에콰도르 대사관 주권을 위협받는데 충격을 받았다고 반발했었습니다.
자, 미국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 외교 관계에 관한 이 빈 협약 위반이라면서 규탄했습니다. 이어서 외교 사절단의 불가침성을 존중해야 하는 국제법상 이 주재국 의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하면서 양국 각기 견해 차이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지구촌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낙태 제안은 각 주가 결정해야 한다고 밝히며 낙태권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교육 이민단체가 아프리카 학생들의 미국 유학 비자 거부율이 높다며 당국이 변화를 촉구했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낙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 제한은 각 주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신 15주 이후 전국적인 낙태 금지를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말하면서 연방 차원에서 낙태권을 제한하는 입장을 밝힐 것이란 예상이 있었는데요. 이와 달리 낙태권과 관련해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겁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죠.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8일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동영상에서 많은 사람이 낙태와 낙태권에 관한 나의 입장이 무엇인지 물었다며 나의 견해는 이제 법적인 관점에서 모두가 원했던 낙태가 있고 주들이 투표나 입법 또는 두 가지 모두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그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 그곳의 법이 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는 주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히 뭐 임신 몇 주를 기준으로 낙태를 금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낸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설에서 많은 주가 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주의 낙태 가능 주수가 다를 것이며 일부 주는 다른 주에 비해 좀 더 보수적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이어 그것은 결국 사람들의 의지에 달려있다며 여러분의 마음이나 종교, 신앙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만 강간이나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에는 낙태 금지에서 예외로 해야 한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낙태가 이 외교, 뭐 이민 문제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법 이민자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네. 다소 과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강경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반면에 낙태 문제와 관련해서는 줄곧 말을 아껴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낙태권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을 내놔야 할 시간이 된 겁니다.
자, 지금 이 낙태권이라는 건 미국 연방 차원에서는 보호가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2022년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보편적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면서 낙태와 관련한 헌법적인 권리도 무효화됐습니다.
네.
당시 대법원은 각 주가 개별적으로 낙태권 폐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놓은 입장은 앞서 연방 대법원의 판결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언론은 낙태권이 워낙 민감하고 특히 여성 유권자들을 의식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대법원의 판결에 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편적인 낙태 권리를 인정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은 데 대해 자랑스럽게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보수 성향의 대법관 3명을 지명하면서 연방대법원이 보수우위 구도를 갖게 됐고
네.
결국 2022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의 폐기로 이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예. 이 낙태권이라는 것이 미국에서는 그 첨예하게 뭐 진영으로 나뉘는 그런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낙태를 반대하는 진영은 생명을 중시한다고 해서 pro-life, 즉 친생명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주로 보수 성향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공화당원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낙태를 찬성하는 쪽은 낙태권을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고 해서 프로초이스, 즉 친선택이라고 부르는데요. 친보 성향 사람들과 민주당 진영이 주로 여기에 속합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낙태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한 뭐 양쪽 진영의 반응이 궁금하네요.
네, 두 진영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두 진영 모두요?
예, 강경한 낙태권 제안을 기대했던 보수 진영에서는 실망스럽단 반응입니다. 대표적인 낙태 반대 단체 수전비 앤서니 프로라이프 아메리카의 마저리 데넨 펠서 회장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 매우 실망했다며 태아와 산모는 낙태 산업의 잔인함으로부터 국가적 보호와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 낙태권을 각 주에 돌리는 것은 국가적인 논쟁을 민주당에 양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국적인 그 낙태 금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공화당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의견에 정중하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레이엄 의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 임신 15주 이후에 낙태 금지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통령이 지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입장 표명은 앞선 선거에서 그에게 투표한 수백만 명의 프로라이프 미국인들의 뺨을 때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낙태권을 지지하는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프로라이프 진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낙태권 옹호단체 가족계획 투표의 제니 로슨 대표는 지난 202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여러 선거를 통해 낙태 반대 정치를 분명히 거부한 유권자들이 2024년 대선에도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에게 똑같이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의 반응도 볼까요?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지난 2022년 대법원 결정 이후 미국을 뒤덮은 잔인함과 혼란을 조성하는 데 대한 책임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많은 여성이 필요한 치료를 받기 위해 법원에 가서 허가를 구하고 먼 거리를 이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자신은 로데웨일스 규정한 대로 연방 차원의 낙태권 보호를 되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로데웨이드 판결이 폐기된 이후에 지금 미국의 각 주에서는 낙태와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실제로 있는 겁니까?
예, 공화당이 주도하는 14개 주에서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네.
두 개 주는 임신 6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지하고요. 12주나 15주, 18주 이후를 금지하는 주들도 있습니다.
예.
반면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에서는 낙태권을 보호하는 조치에 나섰는데요. 낙태 관련 법을 논의 중인 주들도 많습니다. 올해 11월 선거에서도 플로리다주와 메릴랜드주, 뉴욕 등 여러 주에서 낙태권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을 묻는 문항이 투표 용지에 오를 전망입니다.
자, 학자금 탕감 관련 소식 볼까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또 대규모의 학자금 탕감 계획을 발표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8일 대선 경합주인 위스콘신주 메디슨을 찾아 수천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들을 위한 대출 탕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대학 학위는 여전히 중산층으로 가는 티켓이지만 그 티켓이 너무 비싸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오늘날 너무 많은 미국인, 특히 젊은 사람들이 대학 학위를 받는 대가로 지속 불가능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며 노동자와 중산층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일이 너무 부담스러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나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계획에 따르면 소득에 관계없이 대출금 이자를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받습니다. 그 외 정부는 다양한 조치를 통해 400만 명 이상의 채무를 전액 탕감하고요. 1000만 명에 대해서는 최소 5천 달러를 탕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학자금을 탕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총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네, 백악관은 이번 탕감 계획 수혜자가 최소 2,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네.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에 발표한 탕감 계획 수혜자까지 합하면 총 3천만 명이 넘는 채무자의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네.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내놓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인당 최대 2만 달러까지 총 4,300억 달러 규모의 연방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6개 주가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요. 이들 주는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이 의회를 통과한 법이 아닌 대통령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추진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이 계획이 주의 세수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대출을 제공하는 주정부기관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갔잖아요.
맞습니다. 대법원은 작년 6월 바이든 대통령의 탕감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의 근거로 삼은 이른바 영웅법은 교육부 장관에게 4,300억 달러 규모의 새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수립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이 이제 권한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소액의 부채를 탕감해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앞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했던 부채 탕감 정책이요. 법원에서 가로막혔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공화당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시행에 들어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일단 새 계획의 일부만 11월 대선 전에 시행되는데요.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표가 재선을 위한 이른바 선심성 공약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발표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 유권자의 70% 이상이 학자금 대출 탕감 문제가 2024년 대선에서 중요 또는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는데요.
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젊은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학자금 대출 탕감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공화당 쪽에서는 학자금 탕감에 반대하고 있는 쪽인데요.
맞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 계획으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밝히진 않았지만 비평가들은 새 계획이 인플레이션을 가중하고 수십억 달러의 연방 부채를 추가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계획으로 대출자들의 막대한 빚을 덜어줌으로써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사람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교육단체, 이민단체가 아프리카 국가의 미국 유학 비자 거부율과 관련해서 변화를 촉구했군요.
네, VOE가 최근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국제교육자협회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네.
판타아 협회 최고 경영자는 아프리카 학생의 높은 학생 비자 거부율을 지적하며 국무부 등 당국이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외국인이 미국에 공부하러 오려면 모두 학생 비자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 유학생 비자는 F1 비자로 불리는데요. 이 비자를 받아야만 미국 정부 인증기관에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자, 아프리카 학생들의 유학 비자 거부율이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겁니까?
네, 2022년 자료를 보면 미국 학생 비자를 신청한 아프리카 국가 출신 학생의 절반이 비자가 거부받았습니다.
절반이요?
예, 이런 추세는 2023년까지 계속됐는데요. 자, 에티오피아가 78%로 가장 높은 거부율을 보였고 나이지리아 75%, 케냐 74%, 콩고 69%, 가나 63%, 짐바브웨 47%, 남아프리카 공화국 17% 순이었습니다.
예, 아프리카도 국가마다 또 거부율의 차이가 있네요.
예, 에티오피아는 거부율이 뭐 거의 80%에 달한 반면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20%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지난해 7월에 발표된 고등교육 및 이민에 관한 총장연맹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비자 거부율은 중동과 남미, 아프리카 지역에서 두드러졌는데 그중에서도 아프리카가 가장 높은 수준의 불균등한 비자 거부율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다른 국가의 유학 비자 신청 결과는 이것과는 상당히 다르죠.
네, 뭐 유럽 국가를 비교를 해보면 같은 기간 미국 유학생 비자가 거부될 비율은 신청학생 10명 가운데 1명에 불과했습니다.
예. 이렇게 비자 거부율이 높으면 아프리카 학생들한테 어떤 그 공부할 곳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네, 학생들이 미국 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비자 거부율에 대한 소문이 돌면서 어차피 비자가 신청해도 거부될 것이라는 심리가 생긴 겁니다.
네.
이 판타 전무이사는 그러면서 중국과 인도 같은 나라가 일부 아프리카 대륙에서 적극적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있다며 미국이 인재를 잃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제교육은 가장 효과적인 가교 역할 중 하나라며 미국에서 교육받은 이들이 미래의 엔지니어와 기업과 과학자, 예술가, 정치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러고 보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몇 달 전 의회에 이 문제를 지적한 서한을 보냈군요.
예, 일부 의회 지도자는 지난 1월 블링컨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비자 심사 형평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의원들은 학생 교류가 미국 경제를 강화하고 미국 아프리카 간 외교를 강화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런 이점 때문에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들이 세계 다른 지역에서 온 유학생들과 비슷한 대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국제교육자협회죠. 이 협회는 아프리카 학생들의 미국 비자 거부율이 높은 이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네, 협회 전문의사는 현재 있는 영사관 직원들이 비자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 대해 완전히 훈련받았고 일관성이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 비자 인터뷰 예약 자리를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신청자가 많은데 예약석이 부족해서 비자 예약조차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시행하는 기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기관이 바로 연방거래위원회 FTC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거래위원회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In 1914, the FTC Act was passed and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was born. The FTC was given the power to investigate and stop.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연방거래위원회법에 따라 지난 1914년에 설립됐습니다. FTC는 법 집행과 옹호, 연구, 교육을 통해 기만적이고 불공정한 사업 행위나 불공정한 경쟁 방식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들 임무라고 설명합니다. 또 은행이나 보험회사, 비영리 단체 등 몇몇 부문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모든 영역에 상거래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반독점 및 소비자 보호 법률들을 집행합니다. FTC법은 상거래에 영향을 주는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행위와 경쟁 방식을 조사하고 방지할 권한을 FTC에 부여했습니다. 또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등을 포함하는 소비자 구제를 요청하거나 몇몇 경우엔 민사상 처벌을 추구할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FTC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5명의 위원이 이끌며 임기는 7년입니다. 의장은 대통령이 위원들 가운데 임명합니다.
That's according to a lawsuit filed by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on Wednesday. In the filing, the FTC said the online retail behemoth used, quote, manipulative...
FTC 조직은 3개의 국가 11개 실, 그리고 지역 사무소들로 구성됩니다. FTC의 핵심 업무는 소비자 보호국과 경쟁국, 그리고 경제국이 수행합니다. 그리고 법률 고문실과 8개 지역 사무소가 이를 돕습니다. 소비자 보호국은 FTC가 발동한 거래 규제 규정뿐만 아니라 연방의회가 제정하는 다양한 소비자 보호 법률들을 집행합니다. 경쟁국은 시장에서의 반경쟁적 합병이나 사업 활동을 방지하는 활동을 합니다. 경제국은 FTC 활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돕습니다. 법률 고문실의 주요 기능은 법정에서 FTC를 대표하며 위원회와 운영국들 그리고 여타 부서들의 법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 8곳의 지역 사무소는 조사와 소송을 진행하고 지역 소비자와 산업체들과 접촉하며 지역 및 주 등의 법 집행기관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합니다. FTC는 2023 회계연도에 4억 3천만 달러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 EEOC 자료에 따르면 FTC 직원의 수는 임시직까지 포함해 약 1,200명입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거래위원회 FTC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8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
1953년 1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마치고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직업군인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게 좋다는 신념이 있었지만 대통령으로 출마할 결심을 하면서 공화당원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인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자 미국인들은 I like Ike를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미국인 유권자들은 어려운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침착한 모습을 보이는 아이젠하워를 좋아했습니다. 1952년 대통령 선거에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후보는 역대 미국 대통령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표를 얻으며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한국전쟁이었습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직무를 시작했을 때 직면했던 가장 큰 문제는 한반도에서 지속되는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1952년 11월, 이때 한반도에서는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고 미국은 이미 2년 넘게 유엔의 약 20개 다른 유엔 회원국들 군대와 전쟁 장비, 의료용품 등을 지원하며 남한을 도왔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직접 한국으로 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선거운동 막바지에 한국전쟁 종식을 약속하며 한국 방문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자신의 한국 방문이 전쟁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했고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한 뒤 취임식이 있기 전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다음 해인 1953년 7월까지도 전쟁 상태였고 영구적인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전쟁은 북한군이 남한을 침공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남한과 북한 모두 한반도 전체를 통제해야 한다고 믿었고 한반도에서 통일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꿈이 있었습니다.
한반도는 일본이 대한제국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강제로 조약을 체결했던 1910년 8월 29일부터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항복을 선언했던 1945년 8월까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연합국 협정에 따라 소련군은 북한을 점령했습니다. 연합국은 일본의 항복을 받아들였고 일본의 군사정부를 세웠습니다. 미군 역시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난 남한에 군사정부를 세웠습니다. 한반도 남과 북을 나눈 경계선은 38선이라고 알려진 지리적 선이었습니다. 몇 년 뒤 유엔 총회는 한반도 전역에서 자유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은 최초로 총선거를 실시했습니다.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로 초대 국회인 대한민국 제헌국회를 구성했고 1948년 8월 15일 남한 단독 정부인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국민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국회의원들은 간접선거로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38선 넘어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소련은 자유선거를 실시하라는 유엔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엔 선거 관리들의 북한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북한은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공산주의 정부를 수립하고 김일성을 주석으로 세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5년 뒤 미합중국은 한국에 주둔한 미군 대부분을 철수시켰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각자 단독 정부를 세운 한반도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북한군에 비해 규모가 작았고 군사력도 약했습니다. 북한은 이때가 바로 한국을 침공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판단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한국을 공격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북한군에 다시 돌아가라고 요구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38선 이북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한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유엔 주재 소련 대사는 한국 지원 결정이 나온 이날 회의를 거부하고 불참했습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B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친구, 영어로 friend, F-R-I-E-N-D, friend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친구가 있을 수 있겠죠. 어린 시절 친구도 있고 그냥 아는 사람, 지인도 있습니다. 오늘은 영어로 이런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 we start by asking a question. What sort of friends do you have?
오늘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친구를 가지고 계신가요?
The answer is probably all different kinds.
대답은 아마도 여러 부류의 친구들이겠죠.
So we will talk about different expressions that we use for different kinds of friendship.
그래서 여러 다른 부류의 친구들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앞에 있는 길이 거칠어 보일 때, 그리고 당신의 편하고 따뜻한 침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당신은 그저 당신의 오래된 친구가 했던 말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봐, 난 너의 친구야.
When Randy Newman sings, You've Got a Friend in Me, he simply means that he is a good friend of yours.
Randy Newman의 You Got a Friend in Me. 노래의 뜻은 간단히 자신이 바로 당신의 친구라는 겁니다.
But what do you call someone who is not really a friend? You just kind of know them.
그러나 친구는 아닌데 조금 아는 사이는 어떤 단어를 써야 할까요?
Acquaintances are people you know, but not well.
Acquaintance는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는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When using this word, there is often a distance between two people.
이 단어는 조금 떨어진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리킬 때 씁니다.
We often use it when we want to state that the person is not a true friend.
우리는 진짜 친구 사이가 아닌 관계일 때 이 단어를 주로 씁니다.
It doesn't mean that you have bad feelings about the other person.
그 사람에 대해 나쁜 감정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You are simply acquainted with them.
그냥 아는 지인이라는 거죠.
In other words, you know his or her name, but that's about it.
다시 말하면 당신은 그 사람의 이름 정도만 알고 있다는 거죠.
An acquaintance could one day be a friend if the two of you spend time together and you find that you have things in common.
Acquaintance, 그냥 아는 사람은 만약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고 공통점을 찾는다면 어느 날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A distant friend is someone you consider a friend, but not a close one.
Distant friend. Distant friend은 친구인데 가까운 사이의 친구는 아닙니다.
Distant friends could also be mutual friends, people you know through other people. Mutual friends are friends you have in common or share with someone else.
Distant friend과 mutual friend은 비슷합니다. Mutual friend은 다른 사람을 통해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When we don't want to use the word mutual, Americans often just say a friend of a friend.
Mutual이라는 단어를 쓰기 싫으면 mutual friend이라고 하지 말고 friend of a friend, 친구의 친구라고 하면 됩니다. Childhood friend, 어린 시절 친구는 같이 큰 친구를 말합니다. Close friend, 친한 친구. Best friend, 가장 친한 친구, 단짝 친구를 말합니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childhood friend, 소꿉친구, acquaintance, 그냥 아는 사람 등 친구 관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